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쿠카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예,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잠깐 보시면서 인사 좀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8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느헤미야 이제 8장, 9장, 10장 이 말씀은 느헤미야 전체 구조 속에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문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 7장, 그리고 11장 이후는요, 1인칭 시점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봉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8장, 9장, 10장은요, 3인칭 시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에스라의 설교를 통한 언약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다르죠. 1장에서 7장까지 내용과는 사뭇 문학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원래 이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에스라서의 8장과 9장 사이에 삽입되어야 될 내용인데 일부러 여기로 가져왔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른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 7장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쓴 이 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서 이 8장에서 10장 내용을 이 7장 이후에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7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딱 완성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성벽 자체가 이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피난처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안시성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안시성이 쉽게 함락하게 된 걸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리고 어떤 방어의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8장과 10장의 내용은 언약 갱신을 통한 영적인 회복에 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왜 느헤미야 저자는 7장 다음에 이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삽입을 했을까?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최고의 안전책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참된 성벽 대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선포를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니라고 하는 힘이라고 쓴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근이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성벽, 피난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외부 성벽은 어쨌든 잘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쉽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8장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초막절을 그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 지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 이래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가 오늘 말씀에서야 비로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나 명령하신 것들이 잘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물리적인 성벽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8장에서 10장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벽을 엄청 재건하고 있어요.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어떤 그 치료도 받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사업을 확정하기도 하고 또 집을 사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각종 보험을 들어서 미래를 준비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부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과하지만 않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괜찮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상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운 삶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 어떻게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구나, 너 인생 가운데 명예를 얼마큼 쌓았구나 라고 평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 평가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평가를 따지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요, 아합 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학자들에게 분석을 해보면 아합 왕이요,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시대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게 되면은 다윗 솔로몬에 대한 유적들은 발견도 안 된대요, 거의. 대부분의 유적 발견은 왜냐면 아합 왕과 관련된 발견이 있어요. 그만큼 업적으로 따지면 아합 왕이 최고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요. 세상의 평가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 8장과 10장에서 이 영적 회복의 중요성,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주회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가 시리즈 메시지예요. 함께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빅피처,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이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집중과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력 7월에는 뭐가 있냐면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성회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7월은 유대인 민간적으로 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9월달, 10월달 정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유대력, 유대 종교력은 7월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7월이 자기들의 새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새해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새해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성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7,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날 모였는데 에스라가 4시간, 5시간짜리 설교를 한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한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30분, 40분 설교를 들어도 아유 언제 가나, 시간이 언제 가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4시간, 5시간 설교를 들는데 귀를 기울이며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이들은 말씀에 대한 집중과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어떤 회복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세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많이 보게 되면 그런 너무 인터넷 설교 방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팔짱을 다 끼고서 그래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어땠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네. 리더들은 이 나팔절 성회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갈급함은 더욱 커져서 다음 날에도 말씀을 더 배우는 태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원래는 성회 그날만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 좀 더 정확히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집중과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고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자주 듣는 이야기, 내가 오늘 자주 보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분은 이렇게 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게 없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영시 선지자예요. 영시 선지자. 왜 영시 선지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서 영시 선지자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호세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학생들한테 딱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라. 매일 아침 시작할 때 큐티하는 삶을 반드시 해라. 그 큐티 제목이 뭐냐면 풍성한 삶이에요. 풍상.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큐티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으로 시작해라. 아무리 바빠도 말씀으로 시작해라. 직장을 다니면서 큐티할 시간이 없으면 지하철에서라도 말씀을 봐라. 차를 타고 다니면 말씀을 틀어놓고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라.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제가 한 가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이 산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너진 영적의 성벽을 세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의 실상들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것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그 죄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애통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동일한 일들이 이 느헤미야 9장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9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마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면 그 즉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요, 단순한 뉘우침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죄와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며칠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쉽게 사람이 죽지 않더라고요. 금식을 해도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또 세상 유혹에 좌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악된 삶이 회개 없이 계속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녹슨 가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를 쓸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 가마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녹을 다시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덕지덕지 우리의 삶에 녹이 쓸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녹슨 가마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바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끊어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참된 평안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두 번째는 바로 참된 회개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의 재헌신입니다.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이 임봉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럼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제 그 결단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28절에서 30절, 10장 28절과 30절 말씀해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헌신한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 사회는 다신교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이 다른 신들도 함께 믿은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세상의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 그것들과 절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재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재헌신은 뭐였냐면, 그러면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과 성일을 성수하여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의 목적은 노동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는 신앙은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 함몰되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우리 삶에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안식일로 섬깁니다. 만약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린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줄 방향성이 필요해요. 근데 주일은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혼내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그거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라인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주일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다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정죄하니까, 목사님이 혼내시니까, 뭐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주일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향한 재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이 뭐냐면 32절과 39절인데요. 쭉 제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11조와 헌금에 관한 다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물질이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헌금관에 대해서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헌금을 많이 되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헌금을 내는 바탕이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복주의 신앙이죠. 이런 물질주의 신앙관에 빠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향유가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 지참금을 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잘 아시죠? 결혼 지참금을 깨?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결혼 지참금을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 역시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돈보다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부를 드려도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백불, 천불, 이천불, 만불을 드려도요, 그 마음에 위선의 마음이 있다던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드릴 금액이 2불밖에 없지만 그 2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헌금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헌금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믿음 가운데 양육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재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된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의 절교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인 이 거룩한 삶으로의 헌신이고요. 주일 성수는 우리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회복입니다. 십일조와 헌금은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둔다는 그 신앙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재헌신해야 될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가? 말씀을 밖에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져의 영역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내가 다시 하나 앞에 헌신의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오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과 사모함,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재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요, 물질적인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시고 주님이 가장 간절한 나의 열망이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무너진 헌신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